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경 기자님은 노트북도 핸드폰도 엄청 큰 화면을 쓰시네요. 아니 핸드폰도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쓰시네요.
아, 저 약간 삼선 이상만 쓴다는 그
엄청나. 그러니까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한다는, 그리고 이렇게 안경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올리신다는 그 핸드폰 네, 쓰고 계시네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지금 막 라이브 켜가지고 네. 둘이 잡담하다가 네. 네, 인사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순식간에 어쨌든 39명이
아, 그래요? 저는 계시네요. 아직 안 보여가지고 아쉽다. 그렇군요. 네. 아, 보인다. 네. 네네.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윤경 기자랑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네, 둘이 다시 모였고요. 저희 예전 바로 직전은 아닌데 예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에 저희가 선거 상황이 어떤지 요즘 정치 얘기가 어떤지 이모저모를 최윤경 기자와 함께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치 뉴스를 라이브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우려와 달리 네.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제 최윤경 기자의 입담에 되게 감탄을 해주시고 궁금한 정치 이야기 있으니까 계속 해달라 라는 피드백을 주셔서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최 기자를 오늘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네네. 네.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정치부에 있는 최윤경입니다.
와. 지난번 라이브에도 말했지만 최윤경 기자는 저와 이제 입사 동기 기자님이시고요. 네, 정치부에서 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계시고 당도 뭐 국민의힘 취재도 했다가 네. 민주당 취재도 했다가 네, 여러 곳을 오가고 있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정치부에 계셨었잖아요.
네. 중앙일보 정치부에 있을 때가 저의 진짜 리즈 시절이었는데. 역시 정치부로 움직이는 것은 그 정치부 팀장과 정치부 막내인데 네. 그때 제가 막내로서 발을 담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전생같이.
그래서 신문 정치부에도 계셨고 방송 정치부에도 있었고 출입처도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거 없이 다양한 곳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셔서 이분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러려고 질문을 이만큼 최윤경 기자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해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땅땅땅님, 막 고구마깡님, 판파님 다 익숙한 분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가끔 꾸준히 오신다고
최 기자님. 샤이 관종 같은 거예요. 가끔 꾸준히.
네, 듣통라 원년 멤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지분이 있으셔서 제가 요청을 하면 이제 나와주시곤 하는데 오늘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어색해하지 말고 댓글 같은 거에 남겨주시면 그것도 같이 여쭤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하면 네네. 정치권에서는 제가 어떤 정치평론가의 평을 봤는데 12월, 특히 총선을 앞둔 12월은 분열과 통합의 시간이다.
아, 누가 그런 말을
이런 첫 문장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 분열했던 당이 12월에 총선을 앞두고 합치기도 하고 또 막 분열을 선택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때 써 있는 걸 보면 2012년에 총선을 네. 앞둔 2011년 12월에 그 문재인 전 노무현 이사당이 그 당을 만들었던 시민통합당. 혁신과 통합이 만들었던 시민통합당이 이제 민주당과 합친 것도 12월이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탈당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뭐 요때 출범 논의가 12월에 한참 있었다. 막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은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총선이 되게 먼 것 같은데 라는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정치부에 있는 기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여기가 분당을 하냐 마냐 막 이런 네. 게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시즌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따라다니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저분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정치는 은퇴 시점이 없잖아요. 네. 어제 국회에서 누굴 만났냐면 손학규 상임고문을 만났어요.
저 저 초등학교 때라고 말해도 되나? 초등학교 네. 때 경기도 지사님이셨는데.
아, 예, 그 저도 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그분이 아, 나왔었어요. 아. 그때 이제 큰 빅매치가 동네에서 붙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진짜 그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이 없구나. 그리고 이 계절이 진짜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다 근질근질하게 하는 계절은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어제 보고서.
근데 저도 막 정치부 기자들 뭐 뻗치기 간다는 거에서 어디가 그럼 무슨 호텔 가고 그러니까 요 이때 막 이합집산이 있고 맞아요, 어디서 맞아요. 모임이 있다더라 어디서 누구 뭐 엔타이 누구의 모임이 있다 막 이래서 호텔 같은데 뻗치기 간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다 엄청난 일들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제가 확실히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요새 보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면 정리가 된다.
근데 그게 기다리는 게 다 네. 매일매일 뉴스를 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게 저도 기억나는 게 호텔에 어디서 모인다. 여의도 무슨 호텔이다라고 하면 그 호텔에 이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서 회의실에 막 무릎 꿇으면서 다 땅바닥 보고 다녔거든요. 여기에 네네.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찾은 적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 이지상 기자가 이렇게 그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빨리 늙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
확신 있으셔요. 무릎이 아파요.
아, 우리가 그때 진짜 열과성을 다하긴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헤어라고 하면 진짜 내가 당을 만들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막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의 아까 이합집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정계 개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신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당이 쪼개지기도 하고 야합이라고 하면서 저기 가가지고 또 새로 손을 잡기도 하고 전혀 결이 달라 보이는 세력들이 뭉치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친구였던 것 같은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좀 미약한 세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이따가 다시 네, 네. 네. 선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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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지난번 라이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얘들아 정말 제발 책상 좀 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책상을 좀 많이 쳤 봐요. 근데 이 마이크 모니터는 소리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음으로 들린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겠다. 최윤경 기자한테도 미리 저희가 네, 이제 다짐을 네, 네.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고요. 혹시나 이제 저희가 또 흥분해가지고 막 책상이나 무릎을 치다가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멈춰라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를 고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데 최윤경 기자 네. MBTI 물어봐도 돼요?
MBTI요?
왜 이렇게 매사에 너무 저는 최윤경 기자가 긴장하거나 떤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MBTI랑 그게 관련이 있나요?
아니, 몰라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이제 제 인생 철학이 뭐냐면 이제 가족이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송사에 연루돼 있다. 그다음 돈을 떼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이제 다 큰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긴장하지 않고 뭐 아, 사람이 죽을 일은 크게 없다. 다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정원장 누군지 미리 맞춰야 되면 긴장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못 맞출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맞추는 날도 있고 못 맞추는 날도 있고. 제가 봤을 땐 대통령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 마음을 알겠어.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MBTI는 극비상황이니까 네 뭐.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고 이지상 기자 네. MBTI는 뭔가요?
저는 INFP입니다.
INFP가 뭐예요? INFP예요?
네네네.
어머.
뭐야?
아니 나랑 겹치는 게 거의 없는.
그치? 아, 네네. 왠지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E로 시작하실 것 네, 같고요. 그래요. 네. S이실 것 같고요.
맞아요,
현실적이시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나를 사랑하니까 T이실 것 같고.
아 T는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그래 맞아. 네. 공감하실 네. 때도 네. 있죠. 감성.
투머치 공감이잖아요. 아, 인생이 공감인데.
아 그렇지. 맞아요. 과계주의자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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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J일지 P일지 궁금하네요.
아 J입니다.
아 네. ESFJ이시군요.
저는 그래서 근무자를 제가 아침에 정리하는데 전날 그거 제대로 안 나오면 그거 아, 왜 네가 놀아도 돼? 근데 왜 놀지 안 놀지 미리 얘기 안
그치,
해?
예측 얘기도. 가능한 거를. 그 총선이 벌써 7일 남았다고 지금 만족님이 총선이 7일 남은 것은 아니고요.
네.
총선은 내년 4월에 있고 네네네. 지금 이제 총선에 뛰고 싶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는 게 이제 네. 7일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네네.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최근 정치 뉴스부터 가볼게요.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으로는 어제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개편했다. 네. 대통령실 인사를 개편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뭐 중폭 인사다. 라고 네. 해서 장관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총선을 출마할 사람들을 이제 교체해주는 목적의 인사다라고 하기는 하던데 네네. 어떤 사람들이 교체됐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출마한다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보면 이 개각을 했다는 게 이게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교체한 거잖아요. 내각이라 하면 뭐 제일 쉽게 말하면 장관들이죠. 각 부처의 장관들. 이 사람들을 교체했다. 교체의 이유는 보통은 뭐 너무 잘해서 교체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합이 잘 맞으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대통령을 5년 하다 보면 한 뭐 3번에서 뭐 4번 정도는 교체 시기가 오는데 그건 일기 내각이 하고 싶은 것 대통령이 가장 주 관심사였던 정권 초반에 추진할 것들을 한번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안정을 추진해야 되거나 다른 과제가 나와서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에 적합한 인사를 만들어서 또 뭐 2기 내각을 다시 출범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정부가 반성할 대목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한번 다시 내각 개편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통 한 정권에 있는데 이번 개각은 철저하게 총선 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누가 나갔는지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이게 지금 뉴스가 되는 아주 요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 다 총선 출마를 하러 나갔다. 100%예요. 이 말은 뭐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아프지 않는 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나갔느냐. 그 이 사람들 나가서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거냐.
궁금해요.
출마하면 그 사람들 진짜 윤석열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이제 바뀐 사람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신문들이 스타 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장관 이름을 아시나요? 교육부 장관 누군지.
저희 PD님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준비했을 때 대본에도 네.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인데 사진 띄워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장관 이름을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법무부 장관 누구죠?
아유 알죠. 네. 스타 장관이잖아요.
이분 스타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정치인 급 장관인 것이냐 아니면 실무형 장관인 것이냐의
맞아요.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장관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지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아, 잘 모르네.
내가 의사정원 확대랑 관련이 없으면 잘 몰라요.
모르죠,
일반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이번에 나가는 분들은 이제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네.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 나가고 이분 출마하려고 대구에 출마하려고 나가는 거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가는 거고 이분도 원래 국회의원 출신이고 제주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이었으니까 다시 출마를 하러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심지어 보훈부 장관이 될 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훈부가 이번에 원래는 보훈처에서 불어 격상이 됐는데 그러면 장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처장은 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장관 청문회를 할 때부터 너 나갈 거잖아. 너 출마할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군요.
계속 물어봤어. 네. 그런데 저는 보훈부에 뭐 저 거시기 뭐 저기를 뭐
거시기
뭐야 보훈부에 아무튼 뭐 집중하겠다는 이제 말을 애둘러 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이번에 나갔고 그리고 이제 조승원 해수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한근 농축산식품부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6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1차고 앞으로도 나갈 사람이 더 있다. 이제 이게 대통령실의 암시였죠. 이분들이 어딜 나갈 것이냐. 가장 핫한 것은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서 붙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오가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거의 전국 출마를 한번 했어요. 말로만 출마한 거 보면 대여섯 군데 이상 출마를 했거든요. 뭐 고양시에도 나갔다고 한다고.
원래 제주에서 굉장히 다선 의원이잖아요.
아니죠. 목동에서 시작했죠.
아, 목동에서.
양천 의원이었잖아요.
제주가 아, 지사를 한 거죠.
그렇죠.
제주에서.
제주가 낳은 그 뭐 3대 천재지만 아무튼 서울에서 원래 수도권 서울 의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 중앙 정치를 하려고 하면 서울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국토부 장관 할 때도 아, 저분 원래 저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정부 입장을 심각하리만큼 옹호하고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 있을 때도 되게 철저하게 방어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 정치에서 이번엔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들이 당연히 나오고 이 추경을 굉장히 싫어하는 추경호 장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추경은 없다고 하는 그 추경호 장관은 아, 제일 황당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도 원래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이제 재선까지 했고 나가면 3선 도전을 하는 거고 아마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3선이 되는 데 있어서. 내년에 국회에서 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예산안이 이제 합의 중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기재부 장관이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이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그 말은 기재부 장관이 누가 와도 대통령의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 예산안 협상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실무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차질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되게 비판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새로 이제 그러면 장관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장관들도 이제 명단이 나왔잖아요. 요 새로운 인사들은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가 또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들은 또 이제 다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청문회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딱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확실히 검증이 달라붙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비리 중에 아주 충격적인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두 개 당연히 관심사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잘 몰라요. 제가 이분들을 뭐 국토부 장관의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뭐 새로 온다고 하고
네.
해수부 장관의 강도형 해양과학기술원장이 온다고 하고 보훈부의 강정의 숙명여대 뭐 총장이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아니었고 아직 이 해당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임위에서도 이분들이 누군지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예요.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검증 과정은 본인들이 청문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보게 될 거고 특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느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말 잘 듣는 장관들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있는 거고 그중에 어제 발표나자마자 약간 이슈가 됐던 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에요.
네.
외교부 출신의 외시 출신이고 그 여성으로서 되게 빨리 승진한 분이고 2차관 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나서 응? 이제 뭐 외교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특히 관심을 가졌나? 되게 이제 좀 네. 뭐랄까 경력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 자체가 남편이 더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공직기강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이분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그 MB 청와대 때 민간인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게 수사까지 됐잖아요. 그거를 폭로하려고 했던 이제 내부 고발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생돈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떼다가 그대로 갖다 줬던 그 전달자 역할을 했던 분이라 이제 2020년에 이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아마 한동안은 조금 뭐랄까 부처에서 조용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작년에 그걸 사면하면서 이분도 다시 그 남편도 다시 복권이 되고 부인도 이제 장관으로 보냈다. 이게 지금 조금 이제 관심 받았던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인사 키워드 중에 하나가 MB맨의 부활이잖아요. 네. 그 맥락의 인사라고 읽힐 수 있는 인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또치님이 네, 네. 이제 막연히 본인은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더 높은 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장차관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의전서열이 더 높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이 또치님과 똑같은 질문이. 국회의원 한 3선 하잖아요. 장관도 하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장관이라는 호칭을 더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제 장관을 한 경험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다선이어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불러요.
경우가 네, 있죠.
네, 네. 이상 장관이라고 부르지 의원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 간 적이 있으면 수석님 뭐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불러요. 실제로는 의원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활동 반경이 넓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의전서열에서도 차이가 안 나는.
의전서열이 이제 위원장은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장관과 의전서열이 같고 보통 3선 의원?
정도로 우리가 보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장관 직함이라는 게 한 부처를 통할하는 그 내각에 있는 구성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점수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선호도의 차이가 더
그 뭔가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그 의원을 하는 분들은 이제 권력에 굉장히 본인의 마음을 많이 두고 권력을 이제 행하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권력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같이 있는 팀은 이제 국회의원실에 한 9명 정도고 이제 선거하는 유권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부하 직원은 아니고 모시는 유권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관이 된다. 부처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내 산하에 있는 그렇죠. 직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 거고 그거의 수장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산, 내가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효과가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매력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요. 네네. 의전서열은 그러합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의전서열은 대통령이랑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이 정도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지.
보통은 네. 이제 상임위원장과 장관은 이제 같은 급이다. 뭐 재선 이상 3선은 이제 장관 대우를 한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승현 님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출마 가능성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당연히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대통령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따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지금 계속 점쳐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총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본인 지역구 하나에 출마를 하게 될지 비례로 가게 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최근에 가장 또 힘을 받았던 썰이 이분도 입으로 출마했으면 벌써 한 바퀴 돌았죠 전국을.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유력했던 게 강남은 그래도 이건 자존심상 아니다. 강남 가면 당연히 되겠지만 그 지역구 정리하고 가는 거는 한동훈의 어떤 그 이름값에 비하면 좀 적절하지 않다. 막 고향 옛날 고향 뭐 충청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뭐 대구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서울 용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권영세 장관에게도 이 교통 정리가 필요하겠죠.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권영세 의원.
그러면 이제 뭐 총리로 가는 거 아니냐, 별별 해석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취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도 내 마음 모르고 권영세 장관도 자기 마음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
뭔가 부서 이동의 마음인가. 부서 이동, 보직 이동의 마음인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한동훈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네. 이번 인사가 개각이 단행되면서도 가장 많이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럼 한동훈은 언제 개각이 되느냐.
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있네요.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미 총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진도 막 많이 찍으시고.
근데 제가 제일 좀 약간 개인적으로 제 감수성과 정말 안 맞았던 사진이 그 이정재 씨와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아마 못 견디겠더라고 그날 아침에.
아 왜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걸 누가 따라가서 찍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사실상 되게 구시대적 언론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늘상 질문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국회 출석할 때.
한동훈 장관 마크맨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미 마크맨이 정해졌어요?
회사에서 한동훈 장관 마크맨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사 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나가 있는 이제 성실한 기자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고.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가지 않는데 이제 그분들이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는 마크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행보도 많이 보고
마크맨이 뭔지
마크맨이 뭐냐면 이 사람을 전담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보와 그다음에 뭐 정책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이건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취재의 깊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교통 정리상 마크맨 서로 분담하는 경우가 있죠. 한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자주 봐야 취재가 잘
맞아요.
되니까.
뭔가 농구 용어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을 마크한다 네. 막 이런 용어인데 한국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만 있는 좀 특이한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주자를 하면 대선 경선을 하면 여러 명이 생기잖아요. 뭐 조 바이든 트럼프 이런 것처럼 그럼 조 바이든 마크맨 트럼프 마크맨이 있는 거예요. 그 대선 경선 때부터.
그렇죠.
그러고 이제 경선 이뤄지고 본선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만약에 내가 마크맨 사람이 선거에 이긴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실 기자가 되는 거고 내가 마크맨이었는데 이제 졌다. 그러면 이제
인사 나요.
저의 커리어도 이제 꼬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취재원이랑 이제 밀착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인사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좀 마음을 넣어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보면 기자들이 막 따라다니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 출마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마크맨을 안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이제 막 중진들끼리 서로 모여 있는데 약간 경쟁 의식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뒤에 서 있는데 아, 이지상 기자가 내 마크맨이야. 막 이런 느낌. 나 마크맨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네. 내가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 얘기가 너무 튀긴 하는데 이 마크맨 있는 정치인과 요새 동급으로 가는 게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 사람이 맞아. 진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가 항상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오늘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주요 이슈다 얘기하면 아우 야 시끄러워. 테마주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네. 아니,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네. 아무튼 네. 한동훈 테마주도 지금 막 기사가 이번 주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정재 씨랑 한동훈 장관이 밥 먹었다고 대상이 상한가를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저는 아무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뭐 상한가 뭐야 이거 테마주는 논외로 네.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금 행보는 이제 이 정치 신인이 아주 화려하게 입성할 때의 전형적인 행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들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따라다녔죠.
토크쇼를 하고 그랬죠. 있으면 저 사람이 그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따라가서 듣고 박수치고 악수하고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시기를 저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직자가 그 출마하려면 1월 11일까지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 시한까지는 최대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확인을 한 뒤에 이제 본인의 출마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말 개각설, 원포인트 개각설 이런 네네. 게 이제 그런 내용이겠네요. 90일을 꽉 채운 때가 그 시점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개각을 이제 우리도 아까 총선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각 당에서 그러면 네. 이 사람들 말고도 인재 영입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트랙은 이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의 내부의 이야기라면 또 외부의 한 트랙으로는 어떤 사람을 데려올까, 이번에 선거의 얼굴은 누구인가, 막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 각 당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그 양쪽에서 다 인재위원회를 여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영입이라는 게 그동안은 외부 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신선한 인물들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걸 간판으로 보여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내부에서 계속 자라났던 사람들이 있고 당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인재위원회로 해서 내 외부를 다 통틀어 추천을 받겠다. 거기서 검증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인재로 모셔가지고 등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은 또 다시 선거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모셔왔어요. 이지상 기자가 너무 훌륭한 기자야.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뭘 시킬 거야? 뭘 시켜요, 이분을? 그러니까 결국 총선 때 인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아니면 당에 어떤 역할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국회의원 어떻게 만들죠? 공천을 막 갖다 내리꽂나요? 다 하겠다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랑 연관된다는 말은 비례대표를 주로 그렇게 해서 각 직능 대표들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순번에다 집어넣는데 지금 이제 선거제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논의할 때는 비례는 손도 대지 말아라 지금 이런 분위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하다. 인재 영입은 해놨는데 보낼 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인재 영입이 이제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조금 퇴보하겠죠. 감소가 되겠죠.
그 선거제 관련해서 박승현 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도 해주시나요? 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뒤에 또 선거제에도 얘기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네네. 지금은 이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혁신위로 뉴스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뭐 인유한 위원장 선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이름 얘기하면서 중진 이제 그만 험지 네네. 출마 뭐 이런 얘기부터 등등 많은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보셨으니까 요거 네. 어떠셨는지
인유한 위원장 진짜 크다. 정말 큰 사람이다.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옛날 병원에서도 한번 봤는데 저 멀리 엄청 큰 외국인 아저씨가 있어서 뭐야 하고 봤더니 그분이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인요한 혁신이를 얘기하기엔 사실 시점이 좀 많이 지났어요. 맞아요. 한창 때 말잔치가 있었을 때 얘기했으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기는 했을 텐데 지금은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없어진 혁신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혁신이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제 계속 느끼셔야 될 것이 혁신한다. 도리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전권을 준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속지 않아요.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혁신이에게 전권을 줘서 당에 이제 문제들 썩은 데를 도려내고 쇄신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 혁신이는 오자마자부터 이제 빵빵빵빵 터뜨려서 한 혁신안을 6개인가를 냈어요. 인요한 혁신이가 정기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쨌든 친윤 중진 의원들은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력 과시와 윤 대통령과의 진짜 정면 승부가 이때 나온 거죠. 장제원 의원이 동원력이 되게 큰 자기 세력이 큰 의원으로 유명한데 중진 험지 출마해라 친윤 험지 출마해라 이거는 그 특수 몇 명을 노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장제원 의원이든 권성동 의원이든 그 정권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았던 이런 의원들이었는데 이분이 험지 출마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면서 막
반발했어.
버스 90대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체육관에 4,200명 모아놓고 집회 한번 했잖아요. 거기서 험지를 출면 제가 어디 갑니까?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니까 니네가 뭐라고 하든 난 안 가고 여기서 나오겠다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깨갱하고 있었던 김기현 대표 다시 힘을 얻어서 제가 어디 갑니까? 주호영 의원도 저는 대구가
다시 실명을 거론한 인물들이죠.
이렇게 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전혀 뭐랄까 영향력을 갖지 못했어요. 이 혁신 아니라는 게. 저 M1 저 누구죠? 하태경 의원만 종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벙 떴는데 그래서 이 혁신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을 들였던 것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그 위에 뭐 상향식 공천이나 엄격한 컷오프 뭐 이제 이런 국회의원 숫자 감축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현실화하기 어려운 그런 혁신 아니어서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걸 최고위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이는 그냥 이제 문을 닫았다,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혁신의 모양새를 띄고 시간 벌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대문 출마는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 서대문 출마하실 것 같은데 그 역시
공관 위원장 얘기하면서 이제 서대문 뭐 얘기하시고
근데 인요한 위원장 되게 특이한 저는 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이거 공천 관련이라고 너네가 그러니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을 나한테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이게 국정과 관련된 것이니 그렇게 하면 나한테 대통령을 줘라 이러면 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이분이 그냥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역할을 좀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서대문 출마는 제가 서대문에 가까이 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죠 또 출마는. 네.
그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네네네. 민주당의 가장 최근 뉴스는 이제 비명계 첫 탈당 의원이 나왔다. 네네네. 개파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런 거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3일 탈당 선언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제3지대가 열리느냐라는 기사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선거가 이제 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중간지대에서 모이자. 이런 논의는 항상 이제 또 있는 얘기긴 하잖아요. 제3지대, 제3당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좀 이번엔 어떤 상황인가?
그 민주당의 5선인 대전 유성을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탈당은 사실상 제가 자꾸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이제 큰 의미는 없는 탈당이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분당할 정도의 세력이 있어야 돼요.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20명 정도가 같이 나가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추후에 출마를 해서 뭔가 더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의원 숫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상민 의원은 당에 있는 내내 그냥 혼자였어요. 1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JTBC에서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제 그 방송 때 이상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봤어요. 네. 네,
제가 두 번이나 심지어 나오셔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물어봤죠. 네,
물어봤어요. 친구가 있냐? 같이 할 사람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난 친구가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따라 나간다고 했을 때 뭐 같이 나갈 사람 아쉬워할 사람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력화가 되지 않는 개인 국회의원은 탈당을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죠. 그럼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원칙과 상식이라고 지금 새로 출범을 했는데 구비명계 신 자칭 혁신계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의원들을 보면 그분들의 속내를 보면 탈당할 정도의 배짱은 없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 탈당이라는 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일인지 이분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당에 있는 자산을 다 주고 나가야 되고 어쨌든 그 조직이 따라 나올지 아닐지 모르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신당 얘기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신당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정리 안 되는 상황이면 한 30번까지 당이 나올 확률도 지금 있는데.
아, 그래요?
이를테면 조국신당. 그 전 장관이 오늘 5.18 민주묘지 갔어요. 막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총선 행보거든요. 맞아요.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있죠. 다 내가 나가면 좀 도와주지 않겠어? 되지 않겠어? 추미애 전 장관 있죠. 그다음에 다 나가려는 분들이 여기 일단의 세력이 있고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전혀 본인이 사용하지 않던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등장한 이낙연 전 대표가.
아, 맞아요. 갑자기. 그렇죠. 네,
그분 스타일이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뭔가 할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어제 뵀다고 했던 손학규 고문 네.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출마를 하게 됐든 뭐 당을 어쨌든 꾸리게 됐든 나도 세력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이번에 총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뭐 분당 세력이 있거나 반대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난립하는 소수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총선이 골치 아파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게 돼요. 제가 인프피라서 그런지 그 내가 나간다 나면 된다 나를 따르라 막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사실 우와, 대단하다.
이상이 너무 부족해. 제가 봤을 때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본인의 실력과 본인이 갖고 있는 깜냥에 비해서 이상 기자는 너무 겸손한 측면이
자기 비하가 심한
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신기해요. 자기 확신이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총선은 정말 그게 끝에 있는 이벤트잖아요. 네네. 나라는 사람을 오롯이 내세우고 네네. 나에게 나를 선택하시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얘기 자기 정신이 항상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나가면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되면 정치는 할 수 없다는 게 또 저의 결론이라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정치할 수 없다.
네, 뭐 부끄러움까지라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정치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근데 맞아요. 또 확신에 차서 움직이면 거기에 감동받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3지대 얘기 살짝 나왔으니까 그뭐 키워드 등장하는 인물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이낙연 이런 인물이더라고요.
네, 그 제3지대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제1지대가 아니고 제2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로 빅텐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빅텐트란 말은 뭐 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텐트가 하우스가 아니구나.
그렇지. 왜냐하면 당들은 지금 다 안정적으로 집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텐트라는 말은 내가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단 쳐볼 테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도모해보자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제3지대가 성공한 경우를 제가 취재하면서는 국민의당이 생겼을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생겼을 때 한번 봤는데 이제 그곳은 그 현역 그 두 가지가 합치돼서 그때는 나왔어요. 뭐였냐면 그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그때는 있었고 거기 의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얼굴이 있었다.
네. 근데 간판이 없는 당은 제가 봤을 때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 보고 하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뭐 개혁연합신당, 뭐 진보신당 아니면 선거연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양양자 그럴게요. 신당, 용혜인 신당,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이름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싶었어도 만약에 당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가서 헷갈리실 거예요. 한 30개 보고 나면 이름도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맞아요.
개혁 보수당 보수당
그런 것도
신보수당 우리 보수당 이러면 이제 헷갈린다니까
원칙과
사람이?
소신 이런 것도 그 항상 왜 뭐뭐와 뭐뭐인
원칙과
거예요.
원칙과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의원들도 그 상식과 정의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보고 뽑게 될 텐데 이 제3지대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제 1월 정도가 되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정리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보수 신당이 하나로 뭉치고 진보 신당이 하나로 뭉치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당 저 신당이 계속 나온다? 이제 그러면 답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계속 흡수하고 싶은 생각을 해왔어요. 네. 1대1 그 합당은 조금 쉽지 않지만 용혜인 의원 자체가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아주 아쉬운 아까운 자원 아닌가? 이제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새로 이때 또 선거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보관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분 자체는 제3지대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선거 연합을 다시 해서 개혁 연합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걸 네.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고.
그렇죠. 개혁 연합 신당을 추진하자.
네. 그래서 약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당들이 모여서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고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세력을 지금 확충을 하자. 그리고 나서 각자 이제 뭐 당 활동을 하려고 하면 분당에서 그냥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거 정의당이 지금 제안한 게 선거연합정당이에요. 네. 이거는 정의당이 평소에 같이 하고 싶던 뭐 녹색당이나 이런 데랑 같이 선거 때만 우리가 같이 하자. 그리고 정의당이 지역구를 내서는 쉽지 않으니까 비례에서 승부를 보는데 비례 앞번호를 더 작은 정당한테 내어줄 테니 선거는 같이 치르고 나중에 헤쳐모여 하자.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반윤연대를 제안하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연대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신당에 있는데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막 지금 막 얽혀 있죠. 근데 반윤이 아닌 이제 그 다음에 토론이 가능한 그 대안 정당을 만들겠다.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계속해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게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나는 게 네. 사실 그러니까 비용 정산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권리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뭐 누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인재 채용도 그렇고 이런 거 협상을 사실 실무단에서는 진짜 끝까지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디 비용을 몇 퍼센트까지 누가 부담하고 막 이런 현실의 얘기잖아요. 사실 크게 보면은 가치에 이제 가치끼리 네. 손을 잡는 거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하다가 항상 이제 끝머리에 이뤄지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조금 과거랑 다른 거는 다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분당을 해온다? 국민의힘에서 옛날에 그 미래통합당 나오듯이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바른정당 나오듯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 데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당 안에 있는 뭐 재산이나 자산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당의 국고 보조금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선거를 할 때 보조금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이 시점 어느 시점이 되면 깃발을 꽂아서 현역들을 한 20명은 데리고 나와서 교섭단체를 꾸린 다음에 이 당을 끌고 가겠다. 당을 한번 만들어본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다른 대목은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당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해야죠. 아. 그게 문제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당의 깃발을 꽂은 분들이 어쨌든 좀 젊은 세대이긴 해요 지금. 뭐 용혜인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뭐 정의당의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고 좀 옛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도모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는 거죠 지금 뭐.
그럼 뭐 이준석 대표 최근에 워딩 보면 빅텐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뭐 주요 인사나 얘기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 거예요. 뭐 그 구글 폼으로 정치인을 모집한다 막 이런 걸 기사로 보긴 했는데.
네네. 이제 많이 만난다고는 하더라고요. 본인 그 제3시대를 이제 도모하는 분들끼리는 만난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게 실제로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개성이 강한 분들이 지금 당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건 전국정당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비례정당을 꿈꾸면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출마를 시키고 지역구에도 그리고 비례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내서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서 옛날처럼 뭐 다 천원 당비 내가면서 당원 가입하세요. 조직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을 뭐 구글 폼으로 한 번에 모아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죠. 그냥 이 방식을 그렇게 택했다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진짜 신당 하는 것이냐?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국회 얘기도 조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제도 네네네. 얘기로 간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다시 지난주 상황으로 돌아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5일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요 기준으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 7일 남았습니다. D-7일 이제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이게 예비 후보들이 이날부터 등록을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럼 왜냐하면 일찍 등록해야 이제 인사도 하고 아침에 뭐 네. 이렇게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이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뭘 하면 사전 선거운동도 다 걸리지만 예비 후보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등록을 그렇죠. 하는 거죠.
달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때 딱 맞춰서 등록을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선거 룰 비례대표 어떻게 뽑을지를 네네.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걸 원래 언제 정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정하면 말이 안 되니까 선거 1년 전에 정해라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서 올해 4월 10일까지 원래 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5일이잖아요. 아직도 이제 네. 안 정해졌다. 네네. 아무것도. 지역구도 안정해지고 룰도 안정해졌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안정해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룰을 선수들이 정하는 구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의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정해요. 법으로.
그치. 그 막 프로듀스 101 이런 데는 이제 룰이 정해져 있으면 뛰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제 101에 있는 연습생들이 룰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나는 댄스 특화인데 그러면 여기다 더 가산점을 주고 싶잖아요. 노래 특화는 다 노래에 가산점을 주고 싶고 난 팀플 싣고 개인 플레이 좋은 사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계속 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당연히 계산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건데 근데 선거구 획정은 이제 해야 돼요.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시한을 못 박았고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는 선거구 자체는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선거구를 정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국회의원 수를 몇 명 할 것이냐. 지금 300명이니까 300명 하겠다. 비례대표는 몇 명 하고 지역구 의원을 몇 명 할 것이냐. 요거를 합의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지역구 의원을 합의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선거구를 정할 때 선거구 하면 주로 이제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게리맨더링 자꾸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4일 시간을 배웠던.
예, 근데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 지역구에 몇 명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유권자 수.
유권자 수를 보고 획정을 하는 건데 상한과 하한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그 표 가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당 의원 한 명, 몇 명당 의원 한 명.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 총선 때는 그때 이제 하한선이 지역구당 하한선이 12만 정도가 됐었고 상한선이 27만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7만 명이 만약에 우리 지역이 넘어가서 우리 동네가 여기 마포가 넘어갔다? 그럼 지역구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갑을로 나눠줄 수 있다.
갑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 지역구가 버티고 버티다 못해 지금 10만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다른 데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구랑 같은 한 덩어리 지역구가 돼야
되는 거죠.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 국회의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국회의원 할 만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을 보면 어느 지역이 지금 뜨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하는 지역들이 있고 소멸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현재 이른바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막 동이나 막 시군구를 막 너댓 개씩 묶어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드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이 경기도 보면 뭐 위례 신도시 생기고 이런 데면 대단지에 사람들이 막 이제 밀집해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가 새로 생깁니다.
갑을병까지 생기고 막
용인은 갑을병정까지 있고 예. 근데 막 더 생긴다는 이야기도 그러게요. 지금 있어요. 용인 갑구가 또 분구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다. 선거구 상한 하한을 아마 이번에 13만 27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획정을 하려는 것 같고 네. 그거는 곧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거제.
선거제요.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거 당시에도 이거 다들 진짜. 어려워서 막 저도 막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다시 설명하려고 해도 머리 아프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매일 다시 봐도 매일 새로워요. 이거 그게 그거였나 이게 그랬나 맨날 다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어려운 의석이고 사실 우리랑은 좀 잘 안 맞는 의석 그 선거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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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라이하게 다 정리해서 다 떼고 그냥 설명하면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정당의 득표한 비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자꾸 병립형이랑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정리를 네. 해보면
병립형, 연동형 두 개 설명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보면 둘 다 1인 2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하나를 뽑고 그다음에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나 합니다.
그쵸. 늘 그렇게 했죠 네.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이게 이제 2004년부터인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정당 투표는 잊어버리세요. 했어. 나는 했어. 지역구 투표는 잊어버리고 정당 투표를 내가 어디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 정당 투표만 쫙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정당이 30%를 득표했다. B 정당이 20%를 득표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율대로 정당 비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게 하는 건데 우리 이미 지역구 뽑았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 100명이었어? 그러면 A 정당 아까 30% 됐다 그랬죠. 근데 지역구에 보니까 20명이 당선이 됐어요 이미. 그러면 30명을 해야 30% 되는 거잖아요. 10명을 비례로 주는 거예요. 근데 B 정당이 20% 득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역구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40명이 돼버렸어. 그럼 여긴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이에요. 자, 다시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병립형은 그냥 정당 투표를 하면 비례 의석만 가지고 정당 비율을 나누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수가 30개다. 근데 우리가 30%를 정당 득표를 했다. 그럼 9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지난 총선이 되기 전까지는 병립형으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당을 뽑은 그 퍼센트 결과지로만 비례 의석을 배분해 왔죠. 그런데 지난해에 준연동형이 되면서 이 방금 전에 최윤경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지역구랑 연동을 해서 전체의 의석수 비율을 보고 비례를 배분해 주는 그거를 병행하는. 왜냐하면 병립형도 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이제 다 한숨 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준연동형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정당 득표 수가 실제 의석수랑 맞아 들어가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 다 지우세요. 머릿속에 지우세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병립형을 하면 큰 정당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3% 이상은 정당 득표를 해야 정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군소 정당에서는 총력을 다해도 이 퍼센티지를 득표율 넘어서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연동형을 갔다 그러면 우리 정당이 몇 퍼센트를 득표했든 그거에 맞는 의석수를 어쨌든 배분을 받는단 말이죠. 최대한 100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우리 정당이 1%를 득표했다? 그럼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의원이. 근데 만약 병립형으로 했다? 그럼 3%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예 의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형 혹은 연동형이 소수 정당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제 경험적 그
취지가 원래 그랬죠.
네, 원래.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신당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뭐 조국, 송영길, 추미애, 뭐 용혜인, 이준석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애전역에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연동형 싫은데 우리는 병립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선거제라는 게 근데 결국 거대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문제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있었다라는 게 또 네. 문제였잖아요. 지금 근데 잠깐 얘기하자면 네. 저희 선거제 얘기하면서 우후죽순 다들 나가신 것 같아요.
아까
말.
아, 어떡해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래도 네, 정리를 빨리 해보자면.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같이 달려봅시다.
아니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투표할 때 다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속내는 뭐냐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가면 거대 양당이니까 우리는 유리해. 민주당 의석수를 훨씬 더 확보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기서 지금 다 준연동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외에서 많아요. 왜냐하면 병립형이라는 게 또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폐해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건 퇴행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연동형을 약속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은 세력들한테 이제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하자고 하고 우리 위성 정당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비례용 정당 따로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위성 정당 안 만들고 그냥 병립형으로 아니, 위성정당 안 만들고 준연동형 간다? 그러면 일당을 내줘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하죠. 근데 왜냐면, 다 나가시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선거에 임박해서 할 수 있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저는 네. 선거제도가 복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래 취지는 양당제를 고착화시키지 않고, 다른 세력, 여러 정치 세력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였는데, 제도는. 근데 일단 너무 어렵고, 위성정당의 꼼수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문제제기가 돼서, 이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인데 합의가 안 됐다.
네. 합의는 아마 한 1월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네. 그 뭐 근데 사실 이게 정계특위라는 곳에서 논의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아까 최윤경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300명이랑 그 룰조차 정하는 거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선거가 있으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룰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논의하는데 지금 말한 이 선거제도도 정계특위의 안건이긴 하지만 뭐 예, 그 달라진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이제 챗GPT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반영하는 내용들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정계특위에서 논의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안 된다고 논의가 됐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선거운동 방 우리가 되게 보수적인 나라예요. 선거를 할 때 있어서 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김밥 사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선거운동원들도 딱 제한된 사람들만 돈 주고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아예 쓸 수가 없고 명함도 가족만 돌릴 수 있고 되게 제한된 나라 선거운동 자체가. 저는 이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로 매우 엄격한 나라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만약에 허용한다? 그러면 이제 조작과 막 이 뭐랄까 허위 정보 우려 때문에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비슷한 우려로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수정당의 비판의 목소리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긴 했는데.
소수정당이 어떤 거에 대한 비판?
그 이 지금 안정해져 있는 거. 사실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에게는 네네. 지금 사실 이때까지 룰도 안정해 주고 선거구도 안정해져 있으면 네네. 불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훨씬 유리하죠. 무조건 기득권이 더 유리한
현직이,
상황이죠.
지금 예, 현직 예,
지금 있는 의원들이 훨씬 유리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어떤 방식이 됐든 뭐 개혁이 되네 안 되네 뭐 해도 국회의원의 한 40% 정도는 초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40-50%는 그리고 물갈이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뭐 컷오프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불출마를 하게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뭐랄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한다. 당연히 신인 입장에서 문턱이 너무 높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22대 국회 보면 처음 본 사람들 꽤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특정 연령대에 특정 성별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또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이력을 가진
아, 그 말은 뭐 50대 뭐 검찰 출신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아니, 당연히 이번 선거는 특히나 더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마지막 퍼즐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국정 운영을 할 때 국회가 자기랑 지금 계속 발맞추지 못했는데 이번엔 반드시 내 사람들을 심어서 믿을 만한 국회를 만들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보실 거고 이제 그 공천 과정이 진짜 피눈물 나는 과정인데 그게 정치 기사로서는 가장 이제 핫한 기사가 될 텐데요. 지금 지역구에 다 그 지역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출마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검사를 대거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내려오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지역구를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비례에만 꽂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준비해왔던 현역들과 혹은 준비해왔던 그 원외 위원장들과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경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누군가를 당에서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시키고 내려 꽂게 될지 뭐 전략공천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엄청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제1 덕목은 내 당선인데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그분들도 따로 나와서 뭔가 세력화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권역별 비례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안으로. 그럼 이제 지역을 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한다? 그럼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박근혜 신당. 비례로 거기 권역에서 그 지역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로는 내지는 못하더라도 옛날 친박 연대처럼 이렇게 박근혜 신당이 나오거나
특정 지역 안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당들이 나올 수 있다.
권역별을 하면 그런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제3, 제4, 제5 세력들이 또 이제 막 나올 수도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천이 진행되는지를 조금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네. 그 공천 과정이 얼마나 피튀기냐면 또 이제 상대 쪽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 녹취록이 나오기도 하고 막 다양한 스캔들이 예전에도 나온 것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21대잖아요.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서로 같은 지역에서 이제 마음 상했던 그 분들이 고소고발전을 한 게 아직까지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또 다시 22대 선거가 되니까 또 그걸 다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많고, 아까 분구가 있고 학구가 있어. 구가 나뉘어져서 국회의원이 한 명 있던 게 두 명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명 있던 게 하나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뭐 지역에 보면 막 순천 같은 여수 같은 데는 갑을이 합쳐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숫자가 줄어서. 그럼 이제 갑 의원과 을 의원이 다 행사 때마다 만날 거 아니에요. 여수의 그렇지. 전체 그렇죠. 행사 때마다.
유치원 학예회에서도 만날 수 있죠.
서로 그 공식 석상에서 발언, 이 덕담 발언하고 이제 모두 발언, 인사 발언 하는데 거기서 서로 공격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이제 정말 점점 날씨는 추워지지만 점점 네네. 뜨거워지고 있다.
핫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시간이 12시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여기 저희가 시간이 약속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많이들 들어와 주셨네요. 역시
선거제가 진짜 쥐약이고만 이거 어떡하죠?
역시 많이들 궁금해하셨고 최윤경 기자가 워낙 잘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요 내용은 저희가 이 끝나면 정리해서 또 팟캐스트로도 올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들어주셔도 되고 팟캐스트에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기자 인사해 주세요.
다시 만날 날이 있길 바라며 4월 투표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